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에서 12일에 실시된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더그 존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엘라베마주에서 민주당 출신 상원의원이 선출된 것은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존스 후보는 49.9%의 득표율로 48.4%를 얻은 로이 무어 공화당 후보를 꺾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엘라베마주는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이었지만 무어 후보의 성추문 의혹이 불거지면서 예측 불허의 접전으로 전망됐었습니다. 이번 보선으로 전체 상원의석 100석 중 52석을 차지했던 공화당은 51석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주요 입법 과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열심히 싸워 얻은 승리라며 존스 후보의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미국은 파키스탄이 자국 내 테러 조직들과 관계를 끊지 않으면 영토 장악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2일 파키스탄 내 테러 조직의 규모와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미국은 테러 조직 근절을 위해 파키스탄 정부와 협력하기 바라지만 이를 위해서 파키스탄 정부는 하카니 네트워크 등 테러 조직과의 관계 변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 정부가 많은 테러 조직에게 자국 영토를 안전한 은신처로 내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파키스탄 정부의 공식 대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파키스탄 정부 고위 관리는 VOA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조건 없는 대북 대화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13일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모든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중국의 쌍중단 제안을 언급하며 미국과 북한이 서로 절충점을 찾고 대화와 접촉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의 말을 인용해 틸러슨 장관의 제안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설적이고 유일한 옳은 접근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그러면서 틸러슨 장관의 제안에 실질적인 행동들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예멘 수도 사나에서 13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습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예멘 당국이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적어도 39명이 숨지고 90명 이상이 다쳤다고 보도한 반면 AP통신은 적어도 15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전날에 이어 또다시 이뤄진 이번 공습이 후티 반군 캠프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나는 수니파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과 후티 반군은 2015년부터 교전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이 지난 4일 알리 압둘라 살레 전 예멘 대통령을 살해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슬람 국가 정상들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13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이슬람협력기구 OIC 정상회의에서 중동 평화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지금부터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범죄라며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미국은 더 이상 중동 평화를 돕는 임무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 역할을 유엔이 대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얀마 로힝야 난민 사태를 취재하던 외신 기자 두 명이 경찰 비밀 문서를 소지한 혐의로 미얀마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미얀마 출신으로 로이터통신에서 일하는 와 론과 초소의 우 기자로 12일 밤 양곤 지역에서 공직비밀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정부 대변인실은 이와 관련해 이들이 라카인주 보안군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를 외국 기관에 보내려고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찰도 체포됐고 이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통신 측은 기자들이 체포된 경위와 현재 상황과 관련한 추가 정보를 긴급히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전 세계 70억 가까운 인구 중에 절반가량이 매일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한 해 동안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무엇을 가장 많이 검색했는지를 살펴보면 그에 가장 화제가 됐던 주요 소식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에서 올 한 해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여름 미국과 중남미 연안에 큰 피해를 줬던 폭풍 허리케인 어마가 1위에 올랐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성추행 파문으로 해고당한 미국 대형 방송사 NBC의 간판 프로그램 진행자 맷 라우어 씨가 2위에 올랐는데요. 평소 친근한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만큼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줬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또 수많은 사상자를 냈던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 또 달이 태양을 완벽하게 가렸던 99년 만의 개기일식도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인물 검색 순위에서는 이 맷 라우어 씨를 비롯해서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 씨, 유명 영화 배우 케빈 스페이스 씨, 그리고 유명 시사 진행자 빌 오라일리 씨 등 이 불명예스러운 검색 상위권에 올라서 올 한 해 세계를 강타한 성추문 피해 폭로 운동에 영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4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5에서 3m로 일겠고요.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4도, 신의주 영하 11도에서 영하 3도 분포 예상됩니다. 다음 개성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1도, 함흥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첫 곡으로 레스 바클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Crazy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remember when I lost my mind. There was something so pleasant about that place. Even your emotions have an echo in so much space. And when you're out there without care, yeah, I was out of touch. But it wasn't because I didn't know enough. I just knew too much. Does that make me?
Come on now, who do you, who do you, who do you, who do you think you are? Bless your soul. You really think you're in control? Well, I think you're crazy. I think you're crazy. I think you're crazy. Just like me. My heroes have the heart to lose their lives. I wanna live. And all I remember is thinking I wanna be like them. Mm-hmm. Ever since I was little, ever since I was little, it looked like fun. If there's no coincidence, I've co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사드 때문에 불편해진 관계를 정상화하자고 지난 10월 말에 당국 간의 합의를 한 뒤에 처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납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이슬람권 국가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필리핀 의회가 남부 민다나오 섬 일대에 대한 계엄령 1년 연장을 승인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 나섰군요.
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토요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13일 중국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양쪽 모두 이번 일정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때문에 갈등을 빚은 양국의 관계를 정상화하자고 지난 10월 말에 당국 간 합의한 뒤에 처음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정상화하기로 한 두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풀어갈지 이번 일정에서 윤곽을 잡을 걸로 예상됩니다.
네. 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 첫날 이 시 주석과 만났습니까?
네, 방문 첫날인 13일에는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일정이 아무것도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과 주요 당국자들은 물론이고 중국 공산당 고위 인사들이 모두 베이징에 없었기 때문인데요. 태난먼 광장 일대에 태극기가 개양되는 등 환영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문 대통령은 현지 동포 간담회 그리고 경제인과의 만남 등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 있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자리를 비웠던 거죠?
네, 13일이 중국의 난징 대학살 80주기라서 난징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이 난징 대학살은 중일 전쟁 때인 지난 1937년 12월 13일부터 약 6주간 일본군이 난징 일대 주민을 무차별 살해한 사건을 가리키는데요. 지난 2014년에 시 주석 지시에 따라서 해마다 12월 13일을 국가 추모일로 정해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80주기라서 행사가 더 컸습니다.
네. 자,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이 난징 대학살 희생자 추모 메시지를 냈다고요?
네, 문 대통령은 첫날 베이징에서 동포 오찬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인사말에서 오늘은 난징 대학살 80주년 추모일이다. 우리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겪은 이 고통스러운 사건에 깊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희생자를 애도하고 여전히 아픔을 간직한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문 대통령이 이 동포 간담회에서 그 밖에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한인들에게 그동안 사드 여파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냐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었고 이번 국빈 방문으로 양국의 신뢰가 회복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근 한국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인 배우 위샤오광 씨와 한국인 배우인 추자연 씨 부부가 문 대통령 김정숙 여사 내외와 나란히 앉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문 대통령이 이어서 이 경제인들을 만났죠?
예, 문 대통령은 이어서 중국 국빈관에 있는 베이징 시내 랴오이타이에서 진행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서 기조 연설을 했는데요. 두 나라 주요 기업 대표자 6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과 중국의 미래 지향적인 경제 협력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3대 원칙과 8대 협력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네, 자 한국과 중국의 미래 지향적 경제 협력을 위한 제안,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예, 문 대통령이 중국에 제안한 3대 원칙은 양국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 미래지향적인 협력, 그리고 우호적인 정서를 통한 사람 중심의 협력입니다. 정리하면 두 나라 경제계가 마음이 통하고 서로 신뢰하는 친구가 되자는 취지라고 문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는데요. 이 원칙을 바탕으로 한 8대 협력 방향에는 디지털 무역, 벤처 창업, 인프라 사업, 제3국 공동 진출 등에 두 나라가 힘을 모으자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 한중 자유무역 협정을 더욱 발전시키자는 제안도 했다고요?
네, 문 대통령은 또 발효 3년째를 맞은 한중 자유무역 협정 FTA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관세 장벽까지 더 낮춰서 두 나라의 경제 교류를 더 활성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14일부터는 중국 당국과 두 나라 FTA 서비스와 투자 분야 협상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중국 정부의 역점 대외 경제 정책인 일대일로 사업이 한국의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과 공통점이 있다면서 연계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럼 시진핑 주석과 문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언제 열리나요?
예, 두 정상은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빈 환영식과 함께 회담을 갖습니다. 사드를 둘러싼 두 나라 사이의 입장 차이는 인정하면서 경제, 문화 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데 회담 초점을 맞출 걸로 양국의 언론이 전망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리커창 총리, 장도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 중국 정부 요인들을 잇따라 만나고요. 이어서 토요일에는 중국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는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데 대해서 이슬람권 국가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요?
네, 이슬람권 57개의 나라의 모임인 이슬람협력기구 OIC가 13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담화를 낸 데 대한 대책을 모색한 건데요. 중동권의 유력한 매체인 알자지라는 트럼프 대통령 예루살렘 선언을 둘러싼 혼란이 이번 OI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을 거라는 참가국들의 기대를 전했습니다.
네, 이 OIC 정상회의에는 누가 참석했나요?
네, 이스라엘과 분쟁을 겪고 있는 당사국인 팔레스타인의 마무드 아바스 자치 정부 수반, 그리고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 미셸아운 레바논 대통령,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을 비롯해서 개최국인 터키의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 등 회원국 정상 대부분이 참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상이 참석하지 않은 나라 역시 외무장관급 이상의 고위 인사를 보냈는데요. 참가국 정상과 대표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맞선 이슬람권의 공동 요구를 내놓은 걸로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예, 그 이슬람권의 공동 요구라는 건 어떤 건가요?
예, 두 가지인데요. 먼저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나라들은 즉시 독립국의 지위를 인정할 것, 그리고 동예루살렘 일대를 팔레스타인 수도로 국제사회가 공인할 걸 요구했습니다. 13일에 공개된 유세프 빈 아흐마드 아르타이민 OIC 사무총장 명의 성명에서 이슬람권 국가 정상들은 미국의 결정을 거부한다면서 그 결정은 무슬림 국가들의 심각한 도전이 됐고 중동에서 폭력을 확산시킬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비이슬람권과의 협력도 모색한다고요?
네, 이번 이슬람협력기구 정상회의 참가국 지도자들은 프랑스와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국가 정상들과 예루살렘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 일정을 조율하는 등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서 외교적 대응에 함께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필리핀 의회가 남부 민다나오 섬 일대에 내려진 계엄령을 1년 연장하는 안을 승인했군요.
네, 필리핀 의회가 13일 합동회의를 열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요청한 남부 민다나오 섬 계엄령 1년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찬성 240표, 반대 27표의 압도적 지지였는데요.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11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 소탕 작전을 위해서 남부 민다나오 섬에 선포한 계엄령을 1년 더 연장해 줄 걸 의회에 공식 요청했었습니다.
예, 계엄령이 원래 언제 만료되는 겁니까?
네, 이달 31일 올해 말로 만료되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필리핀 대통령궁은 성명에서 필리핀 국방장관, 경찰청장이 이달 들어와서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계엄령 연장을 권고했고 민다나오 섬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를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3일 무슬림 반군단체가 민간인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 이번 계엄령 연장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미 계엄령이 한 차례 연장된 것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5월에 IS 추종 세력인 마우테 반군 세력이 이 민다나오섬 마라위시를 점령하자 60일 시한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부군을 투입해서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벌였는데요. 7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계엄령을 올해 말까지로 5개월 연장했었습니다. 이 토벌 작전은 1,100여 명의 사망자를 내고 10월에 종료됐는데요.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IS와 분리 독립주의자들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다시 1년 더 계엄령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네, 이 계엄령에 대한 현지 여론은 어떻습니까?
통행금지나 검문 등으로 불편할 수도 있지만 민다나오 섬 현지 주민 대부분은 계엄령이 섬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고 VOA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일부 지역 경우 주민들이 통행금지 조치에 별 구애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민다나오 섬에는 17,500개의 검문소가 설치돼 있는데요.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검문소는 그저 검문소일 뿐 만약 검문소에서 검색을 당한다 해도 까다롭지 않다고 현지 주민들이 전했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이 계엄령 연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요?
네, 지난 10월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미 마라위가 해방됐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계엄령 연장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게 아니냐, 과거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전 대통령 시절이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20년 넘게 장기 집권했었죠.
예, 맞습니다.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1972년에 필리핀 전역에 선포한 계엄령을 1980년대까지 유지하면서 이 정적들을 제거하고 인권 탄압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민다나오 섬 항구 도시인 카가얀 데오로의 오스카 모레노 시장은 마르코스 전 대통령 시절에 얻은 교훈으로 지금은 헌법으로 보호 장치가 돼 있다면서 1972년대 계엄령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과 필리핀 야권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테러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면서 마르코스 대통령의 독재 정치가 재현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엘라베마주 연방 상원의원을 뽑는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더그 존스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 초청 비자 제도 폐지를 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대형 총기 사건이 횟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더 치명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엘라베마주 연방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12일 진행됐는데요. 그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더그 존스 민주당 후보가 로이 무어 공화당 후보를 꺾었습니다. 개표 결과 존스 후보가 49.9%를 득표했고요. 무어 후보는 48.4%를 얻었습니다.
네, 이 투표가 끝난 뒤에 실시된 그 언론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승자를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네. 보도가 나왔었는데 역시 좀 표차가 적게 나왔네요.
네, 실제 표차가 약 2만 표에 불과했습니다. 무 후보 측은 이렇게 표차가 적으니까 재검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엘라베마 공화당 측은 로이 무어의 재검표 요청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선거 결과를 두고 각 진영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존스 후보는 승리가 확정되고 난 뒤에 연설하면서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나타냈습니다.
This entire race has been about dignity and respect.
네, 연방 검사 출신인 존스 후보는 승리 연설에서 이번 선거는 존경과 존엄, 법치, 상식과 품위에 대한 선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무어 후보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트위터에 어려운 선거에서 이긴 존스 후보에게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무어 후보가 아니라 루서 스트레인지 현 의원을 지지한 것은 무어 후보가 선거에 나가 이기지 못할 걸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사실 이번 선거가 참 논란이 많았던 선거였죠.
예, 맞습니다. 공화당 후보로 나선 무어 후보가 워낙 논란이 많은 사람인데다가 무어 후보의 성추행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선거 결과가 아주 많이 주목받는 선거였습니다.
네, 이 성추행 의혹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폭로한 내용이었는데요. 무어 후보가 30대 검사 시절에 나이 어린 여성들과 교제했고 일부 여성에게는 성적으로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던 겁니다. 모두 6명이 관련 의혹을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폭로했는데요. 하지만 무어 후보는 성추행 의혹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사실 이 의혹 때문에 이 공화당 지도부에서 무어 후보와 좀 일정 정도 거리를 두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개적으로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도 있었고요. 또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무어 후보 진영에 대해 지원을 한때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 성추행 의혹이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 사실 엘라베마주가 보수 성향이 강한 대표적인 공화당의 텃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1992년 이래 민주당 후보로 엘라베마주 연방 상원이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큰 표차로 승리한 바 있지요. 하지만 이 무어 후보의 성추행 의혹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고요. 또 민주당 성향이 강한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정말 오랜만에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자, 이번 선거 결과가 중앙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원 의원 의석수가 문제인데요. 현재 공화당이 상원에서 52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로 한 석이 줄어서 51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제 개편 법안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하는데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상원에서 세제 개편 법안을 처리하는데 쉰표가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반대표가 2표 여유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한 표밖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 존스 당선자가 정식으로 상원의원이 되기 전에 세제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또 이번 선거는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였죠.
예. 자, 이번 선거에서도 패배하면서 최근에 치러진 중요한 선거에서 모두 공화당이 패배했군요.
예. 최근에 치러진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못 우셨고요. 이번에 엘라바마에서 또 공화당이 진 겁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승리를 발판으로 삼아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 자리를 되찾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11일 뉴욕 맨해튼에서 폭탄 공격이 발생하면서 여러 명이 다쳤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미국의 이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고요.
네, 범인이 현장에서 잡혔는데 방글라데시 이민계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추첨 제도와 연쇄 이민을 조속히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추첨 제도와 연쇄 이민을 언급했는데 어떤 제도인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 비자 추첨제는 이민자들의 다양성을 꾀하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지난 5년 동안 미국 이민 비율이 낮은 국가 국민에게 우선권을 주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연쇄 이민은 이렇게 미국에 정착한 이민자들이 가족 초청 제도를 이용해서 형제 자매와 그 자녀를 초청하고요. 또 이렇게 가족 초청으로 들어온 사람이 다른 가족을 또 초청하는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걸 말합니다.
예, 그 이번 뉴욕 테러 사건의 범인 역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27살인 범인 아카이에드 울라는 지난 2011년에 미국에 들어왔는데요. F-43 비자로 입국했다고 합니다. 이 F-43은 가족 이민 비자의 일종으로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나 자매의 자녀, 그러니까 조카에게 발급되는 비자라고 합니다. 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방글라데시인이 비자 추첨에서 당첨돼 미국에 온 뒤 누나 또는 여동생을 미국으로 불렀고 이 사람이 다시 아들을 데려온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민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민자 사회 기반을 흔들려는 시도이며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개 민관단체 연합기구인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는 모든 이민자를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비극적인 사건을 이용해 관련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민자 사회에 큰 피해를 주면서 국가 안보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란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그 비자 추첨 제도나 또 연쇄 이민을 통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가요?
네, 국무부에 따르면 올해에만 21만여 명이 가족 관계를 이용해 미국 입국 비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초당파 기구인 이민정책연구소는 지난 2015년에 100만 명 이상이 미국의 영주권자로 들어왔고 그 가운데 약 60%가 가족관계를 이용해 미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민자관리단체는 이런 가족 초청 제도가 미국 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지적하는데요. 고용비자로 미국에 오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경우 나중에 가족을 불러서 다시 함께 살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이민 제도를 바꾸기를 원하는 건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평점에 따른 영주권 제도를 원한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습니다. 과거의 경력이나 영어 능력, 교육, 또 제의받은 일자리 등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건데요. 세션스 법무장관은 의회에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하면서 그동안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좀 더 엄격히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총기 규제 문제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크게 의견이 나뉘는 사안으로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14일은 미국에서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지 5년이 되는 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지난 2012년 12월 14일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장괴한이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어린아이 20명과 교직원 6명 그리고 범인과 범인의 어머니까지 포함해 모두 2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 당시의 사건 으로 전국적으로 거센 분노와 함께 총기 사용 규제 문제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했었습니다.
예. 자, 하지만 미국 총기 협회가 주도하는 이 총기 옹호론자들의 반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이 법안 도입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후에도 대형 총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총기 규제는 다시 또 불거지곤 했는데요. 이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5주년을 맞아서 AP 통신이 이 미국의 대형 총기 사고와 관련한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이 미국의 총격 사건의 추이를 연구해본 결과 대형 총격 사건의 횟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 치명도는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 그 치명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총격 사건에서 발생하는 사망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1990년대 이후 미국의 대형 총기 사건을 연구해온 범죄학자 그랜드 드위 박사는 하지만 또 이 같은 양상을 보이는 원인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드위 박사를 포함한 범죄 전문가들의 연구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 대형 총기 사건이 정기적으로 일어나긴 있지만 왜 어떻게 발생하는지, 왜 또 갈수록 치명도가 커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범죄자들의 성향을 좀 보면 어느 정도 일정한 그 경향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전문가들이 범죄자들의 면면도 분석했다는데요.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립돼 있고 친구가 없고 잘 웃지 않고 인터넷에 부정적인 글을 올리고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살인자를 언급하거나 그들을 추앙하는 듯한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등이 총격범들의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향은 너무 광범위하고 또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가운데 총격범으로 돌변하는 사람을 정확히 찾아내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총격범의 성향은 정확하게 잡아내기 좀 어렵지만 사건이 점점 더 참혹해지고 있다는 것은 지난 사건들의 수치를 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고요.
맞습니다. 5년 전 샌디옥 초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 발생한 사건을 훑어보면 지난 2016년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발생한 나이트클럽 총격 사건에서는 4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요. 올해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콘서트 총격 사건에서는 55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텍사스주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서도 26명의 사상자를 냈는데요. 이 미국 역사상 가장 사망자가 많았던 총격 사건 10건 중에서 5건이 5년 전 이 샌디옥 총격 사건 이후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참고로 미국에서 대형 총기 사고는 4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사건으로 규정하고요. 가정폭력이나 조직폭력 범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나열된 사건들을 살펴보니까 역대 최악으로 분류되는 사건 중에 올해 2건이나 포함됐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걸 새로운 경향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이 사망자가 좀 많은 해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사망자가 조금 줄어드는 등 이 사망률은 지난 30년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로이 시반의 For Him, 그를 위해서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late. We both are lightweights. Yeah, we get off our face too easy. We take jokes way too far. Sometimes living's too hard. Like two halves of one heart. You don't need to go. I'm about to bring emo back. If you lay my home, I'd panic at the disco. And you'd rather watch a TV show. Then I'll squeeze your booty real hard like I'm needing dough. I used to boy, I'm speeding for ya. We can get married tonight if you really wanna be in a cheap suit like a sleazy liar. And if you break this little heart, it'd be an honor.
You don't have to say I love you to say I love you.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방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수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있죠.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를 텐데요.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꽃이 별로라는 사람은 있어도 나무를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나무로부터 얻는 교훈이 있다고 말하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미국 서북부에 있는 워싱턴주는 사시사철 늘 푸르른 상록수의 주라는 아주 멋진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곳곳의 문화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상록수, 에버그린의 고장, 워싱턴주로 가봅니다. 워싱턴주가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이름을 딴 주라는 걸 모르는 미국인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주 주도인 올림피아가 그리스 올림퍼스 산을 따서 만든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지 싶은데요. 워싱턴주에는 그리스의 올림퍼스 산 이름을 딴 국립공원도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에 있는 산의 이름도 올림퍼스 산입니다. 미국에 왜 느닷없이 그리스 올림퍼스 이름이 붙었을까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 대회에 쓰이는 성화가 처음 채화되는 그리스 올림퍼스 산은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들의 산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18세기 말 한 영국인 탐험가가 이곳의 산들을 처음 보고 만약 신들이 내려온다면 이곳만큼 아름다운 곳은 없을 거라면서 올림퍼스 산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해요. 신들이 논일 만큼 경치가 아름답다는 거죠. 태평양을 따라서 펼쳐지는 산과 바다, 신비로운 설산, 침엽수가 빽빽히 들어선 울창한 숲, 빙하로 만들어진 맑은 호수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광은 한 폭의 그림 같다고들 하는데요. 특히 상록수의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만큼 워싱턴주는 주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삼림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워싱턴주가 고향인 마르타 타운스 씨가 들려주는 얘기가 인상적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When the first time I came out to the East Coast in the late winter, early spring,
처음 워싱턴주를 떠나 동부로 왔을 땐 전 깜짝 놀랐어요. 겨울의 끝 무렵, 봄이 시작될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세상이 항상 초록색이 아니라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워싱턴주는 상록수의 주거든요. 하지만 동부의 겨울은 회색이더라고요. 나무의 잎들이 다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우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싱턴주가 사시사철 늘 푸르른 상록수가 울창한 주가 된 데는 날씨 영향이 많다고 합니다. 워싱턴주는 미국에서는 흔치 않은 온대우림 지역에 속하는데요. 연간 강수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의 하나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약 400m가 넘고요. 또 습도가 높다 보니까 잔디 같은 게 훨씬 더 푸르고 싱싱한 색을 띄어서 워싱턴주를 더 싱그럽게 느끼게 해준다고 해요. 워싱턴주는 동부와 서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요. 성향도 차이가 있어서 동쪽은 좀 보수적인 편이고요. 서쪽은 좀 더 자유롭고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미국 본토 내륙 지역인 동쪽은 농촌 지역으로서 미국 제1의 사과 생산지고요. 태평양에 접해있는 서쪽은 주도 올림피아, 워싱턴 최대 도시 시애틀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첨단 기술 IT 산업의 대표 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주인 빌 게이츠의 고향도 바로 이 시애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본사도 시애틀에 있고요.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도 이곳에서 창업했습니다. 마르타 타운스 씨 도움말입니다.
It's the home of Microsoft, Amazon, Nordstrom.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있고요. 온라인 소매업체 아마존, 노드스트롬 백화점, 레저 용품 회사인 REI 본사도 저희 시애틀에 있습니다. 보잉 항공사 공장도 큰 게 있죠. 시애틀은 많이 변했어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국제도시가 됐죠. 그래서 교통난이 심각해졌어요. 인구는 갑작스럽게 많이 유입됐는데 그에 맞는 기관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20분이면 가던 거리를 지금은 40분에서 50분은 잡아야 갈 수 있어요. 큰 문제 중에 하나죠.
마르타 타운스 씨는 워싱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놀이 문화도 조금씩 바뀌는 추세라고 하네요.
We had a good lifestyle there, working hard and playing hard.
지금은 좀 변한 것도 같은데 워싱턴 사람들은 일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항상 시애틀에는 비가 자주 와서 거기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는데 저희는 야외 활동을 많이 합니다. 등산, 스키, 요트, 놀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지요. 저도 그곳에 살 때는 주말이면 자주 아이들과 인근 섬들을 가곤 했어요. 시애틀에는 페리보트, 이 연락선 같은 것들이 많아서 쉽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멋진 야영시설도 많고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어디나 예약이 필요합니다.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으로 큰 도시들에는 그 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들이 있는 경우가 많죠. 한국 서울에는 남산타워가 있고요. 중국 상하이에는 동방명주가 유명하죠. 워싱턴주 시애틀에는 스페이스 니들이라는 게 있는데요. 180여 미터 높이 전망대로 워싱턴주를 대표하는 상징이자 관광명소입니다. 그런데 이 스페이스 니들은 보통의 전망대와는 좀 다른 뭔가 기묘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우뚝 서 있는 바늘, 이 니들 위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움직한 원반 하나가 올려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이 원반이 바로 전망대 역할합니다. 1962년 시애틀이 유치한 세계 박람회를 위해 지은 거라고 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 스페이스 니들은 얼마나 생뚱하면서도 미래적인 분위기를 줬을까요? 또 하나 워싱턴주 사람들이 소울 오브 시애틀, 시애틀의 영혼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이라는 곳인데요. 일종의 전통시장입니다. 어느 나라든 시장에 가면 왁작지껄,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1907년에 문을 연 이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진 풍경이 펼쳐진다고 하네요.
That to me is kind of amusing. I used to go to the Pike Place Market like every.
정말 놀랄 만한 건데요. 이곳에 가면 큰 생선들이 허공을 날아다닙니다. 실은 일하는 사람들이 바쁘니까 생선을 멀리까지 집어 던지는 건데요. 어마어마한 큰 생선도 거뜬하게 원하는 곳에 던지는 게 참 볼만합니다. 관광객들도 와서 직접 생선을 집어던지는 체험을 하곤 하는데 재미있어들 하죠.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땐 주말마다 이곳을 가곤 했어요.
1907년에 10여 명의 농부들로 시작된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은 오늘날 전 세계 관광객은 물론이고 유명한 배우나 가수 같은 유명 인사들도 찾는 시애틀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서 반세기 이상 가장 오래 장사하고 있다는 살리 아몽 씨는 이곳은 항상 흥미진진하고 단 한 번도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면서 시애틀의 참모습을 보고 싶다면 이곳을 꼭 찾으라고 말합니다.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는 대를 이어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 중에 한 명인 돈 쿠자롤 씨에게 이곳은 장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1969년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삼촌이 여기에 가게를 하나 내면서 그때부터 저도 여기서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저쪽을 보니까 예쁜 여자애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애는 자기 아버지를 돕고 있었는데요. 그때 처음 서로 인사를 했고 몇 년 뒤 저희는 결혼을 했죠. 이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미국 곳곳의 다양한 문화와 풍물,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시간이 다 됐네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eo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주변에 꼭 끝까지 얘기 안 듣고 결론부터 내리는 친구들 있죠. 이렇게 앞뒤 안 보고 결론을 섣불리 내릴 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 이 표현은 섣불리 판단하다, 서둘러서 결정하다인데요. 예를 들어서 My friend loves to jump to conclusions. Every time I forget to text her, she thinks I'm angry. 내 친구는 항상 결론부터 내려. 내가 답장하는 거 잊어버리면 꼭 내가 화난 줄 알아. I'm so impatient. I always jump to conclusions. 나는 참을성이 없어서 항상 서둘러서 판단해. Can you stop jumping to conclusions? 좀 섣불리 판단하지 마.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 오늘은 jump to conclusions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편에 대한 종교적 반대를 이유로 양귀비 재배를 금지했던 것은 지난날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세계 아편 생산의 85%가량이 탈레반 장악 지역에서 나옵니다. 또 탈레반과 무장 반군 세력들은 마약 거래를 통해 취득한 수억 달러를 각종 불법 활동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당국은 탈레반의 마약 유통망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동맹국들과 함께 지난 11월 탈레반 마약 생산지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8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아프간 전략에 따라 미군에게 주어진 확전 권한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존 니콜슨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은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군에 부여된 새로운 권한은 모든 차원에서 적들과 싸울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군이 헬만드주와 탈레반의 마약 생산지를 타격한 것은 탈레반의 자금줄을 공격한 것으로 그들에게 치명타라고 덧붙였습니다. 니콜슨 사령관은 표적을 정확히 설정하고 부수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정찰을 한 뒤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과 아프간군은 아편을 재배하는 농민들을 표적으로 삼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농민들은 채무 탕감 등을 명목으로 탈레반에 의해 강제 동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적은 양귀비가 아편과 모르핀 그리고 결과적으로 헤로인과 같은 마약으로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니콜슨 사령관은 미국과 아프간 간 상호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같은 신뢰가 양국 공동작전 수행을 가능하게 하며 아프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리더십으로 이런 작전들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니콜슨 사령관은 미국과 아프간은 적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가할 것이고 국제사회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 역시 이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프간에서 신뢰할 만한 선거가 실시되는 것도 중요한 사회적 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지금이 바로 무기를 내려놓고 화해의 과정에 참여해야 할 때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